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에베소서 2장과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께서 아마 익숙한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여성 예배를 나오면서요,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선물 그러면 괜히 뭐지? 뭐 이런 거좀 좋아하고 그 선물을 보고 풀어보고 또그 선물을 풀어본 이후에 그 기쁨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그 선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남자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여성들은 참 선물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여성 예배를 보면서 선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되게 벌써 기대하시는 눈빛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뭘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좀 가지고 오면서요. 이 선물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그 풀어보는 기쁨과 또 풀어본 후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브라질 아마존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인디오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문화를 접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독화살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아차하면 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독사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 독사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도 합니다. 벌써 이렇게만 들으셔도 이렇게 그런데 뭐 어떻게 가셨, 뭐 이런 표정을 저에게 지으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참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에 미쳤던 것 같고, 이게 아무런 그냥 뭐 두려움 없이 그냥 앞뒤 모르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선교지로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그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 마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몇 번씩 방문하는 그 보건소에서 일하는 경찰 한 명을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러 오는 사람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저희를 그 마을에 들여보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막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막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깝깝함이 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사역을 하러 갔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막 이제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율동을 합니다. 막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구원열차 타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갑시다. 막 이렇게 막 이게 얘기하면서 율동하면서 막 했는데요. 이 인디오족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열차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교통수단은 뭐냐면요. 그 아마존 강을 늘 이렇게 배를 이렇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강 위에 다니는 그 작은 배, 통통배, 뭐 보트 큰 배도 아니에요. 통통배 같은 그런 것만 봤지 열차가 뭔지, 차가 뭔지, 버스가 뭔지 이런 거를 알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더 심한 거는요, 저희가 그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이렇게 주면 그 연필 뒤쪽에 지우개가 있어서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그 말랑말랑한 게 말랑말랑 하니까 먹는 건줄 알고 주면 그거를 씹어 먹어요. 막 씹어 먹을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순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요. 순간 깝깝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준비한 말씀 하나도 못 전하겠다.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마을에 그 추장을 이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추장이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이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역이 끝나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제가 추장을 나오라고 한 순간 되게 아찔하셨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자기를 해할까봐 이렇게 숨겨놨던 뭐 독침이라든지 독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차하면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담대하다고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딱 이렇게 넣고 있다. 거기는 뭐 문화를 모르니까 어른이나 애나 다 사탕 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다가 사탕을 하나 딱 건네주었어요. 사탕을 하나 딱 건네주면서 자, 여기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딱 봤더니요. 그렇게 뭐 저를 막 이렇게 막 죽일 것 같이 막 그런 얼굴을 표정을 이렇게 갖고 오다가 딱 사탕을 하나 봤더니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씩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웃음 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탕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대요. 너무 좋대요. 이 사탕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 사탕을 주고 당신이 이 사탕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당신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으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미국 먼 곳에서부터 이 아마존 깊은 숲속까지 이 마을까지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의 말씀과 이 복음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어요. 이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듣더니 말씀이 끝나고 갑자기 이 추장이 등치는 이렇게 커요.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 살짝 쫄았어요. 이렇게 순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추장이 터벅터벅 저에게 걸어오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를 꽉 끼어안아주는 거예요. 저를 꽉 이렇게 끼어안아주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전해주러 먼 길을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마치고 이 추장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마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을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마을은요 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추장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팀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요 이게 수년 전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그 추장의 그 뜨거운 눈물과 그 뜨거운 포옹을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몸속에 그 체온이 꼭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도 기억이 있지만 아마도 그 순간 굉장히 기쁘고 또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늘 이 구원에 대해서 굳이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요. 교회를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저에게 옵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던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만큼 교회 안에서 친숙한 단어는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면 이 구원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 그러면 괜히 막 설레고 흥분되고 막 떨리고 막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시고요. 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아마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그 첫사랑의 그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처음에 그 연애하고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느끼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설레고 흥분되고 막 떨리기보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단어가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기쁨의 생명력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자꾸 바뀌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실성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더 이상 과거 속에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선물의 내용을, 이 패키지를 한번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또 구원에 대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또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노력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박. 헐. 네, 대박. 여러분,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찍었는데요. 다 맞은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돈을 주워가지고, 이돈 가지고 복권이나 사자 했는데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대박 사건입니까? 이거는 그냥 대박이지.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냥 저에게 대박이라는 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박 사건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도 대박인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받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값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무런 값을 치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자, through 무엇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이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지난 여름에 많이들 이제 바닷가에, 혹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바닷가. 자, 생각만 해도 춥죠. 네, 지금은 이제 추운 날씨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름에 딱 바닷가 생각하면 막, 너무 시원하고 막 이제 들뜨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나는 마음으로 바닷가에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너무 오버한 나머지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가 쥐가 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프하는 순간 그 다리에 그 쥐난 다리가 바닷가 모래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래가에 빠져갖고 이렇게 있는데 막 또 파도가 막 저희 얼굴을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떤 시츄에이션이죠?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라이프가드가 그 뭔가를 하나 던져줍니다. 바로 구명 튜브. 네, 구명 튜브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뻔 하다가 구명 튜브를 붙잡고 물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서 구명 튜브가 던져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명 튜브를 붙잡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명 튜브를 붙잡는 것 자체에는 공로가 없어요. 그렇죠? 아, 내가 구명튜브 잡아서 살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이 은혜로 던져진 구명튜브를 손을 내밀어 이 구명튜브가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믿고 손을 뻗어 붙잡는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곳에 공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적인 은혜라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하셨는데 바로 그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냥 나에게 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러한 바램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 단순히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일과 또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의심을 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대박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믿음 하나로만 이렇게 고백 하나로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행동 또는 최소한의 어떠한 값을 내가 치루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인간이 생산해낼 수조차 없다라는 뜻이에요.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즉 어느 정도는 사람들 편에서 율법도 잘 지키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뭔가 선행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행과 도덕적인 삶, 또 인격적인 삶, 뭐 구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한 행위가, 그러한 값을 치르는 행위가 구원을 얻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은 그분의 은혜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불완전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부족한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를 극단주의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모독하면서요, 세상에서 또 그들이 믿는 그 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지극히 잘못되고 허망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고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쉬운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적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의 뜻은 장인이 만든 작품, 즉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내 존재 자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비싼 옷, 명품 가방, 뭐 좋은 차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7살 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제 아들이 이 학교에서 만든 작품들을 이제 학교에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나름 뿌듯하게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막 쌓이다 보면요, 이게 좀 잘 전시나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막 해놓고 하면 어우 막 지저분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저는 막 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이게 좀 막 다 치워버리고 싶은데 절대로 또 버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 그러면 좀 치워라. 그럼 좀 이렇게 이쁘게 전시라도 해놓든지.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널브러 놔요. 그래서 그냥 치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그 1, 2학년이 만든, 그 초딩이 만든 그 작품이 뭐 얼마나 작품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솔직히 뭐 그냥 아, 우리 아들이니까 아, 이쁘다, 잘했다 막 이렇게 막 하지. 그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나 작품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작품성이 있고 또 그것이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귀한 이유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사랑받는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남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귀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받고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그 이해,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나는 뭐 연구원이다, 나는 뭐 비즈니스 오너다, 나는 뭐 직장인이다, 뭐 나는 목사다, 뭐 이러한 우리의 자신에 대한 그 이해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러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거나 그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혼돈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저와 같은 1.5세나 또 2세들에게 이제 많이 보통 나타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미국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되었고 그분의 걸작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또 선한 일 이러니까, 아, 여기까지 잘 왔는데 또 선한 일 그러니까 뭔가 또 내가 선한 좋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뭔가 구원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여기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걷는다라는 의미.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선한 일 가운데, 즉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내 삶에 또 다른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또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된 것이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BC와 AD,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즉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주님을 알고 난 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여러 삶의 지경에서 선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난 후에도, 주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알기 이전에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 돼 버리는 것이고요. 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한 일을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슬라이드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근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그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행하여, 행하게에 그 밑에 줄이 쳐져 있죠. 이제 언더라인이 되었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행하여와 이 10절에 나오는 이 행하게는 같은 헬라어,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죽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죽음에서 시작한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세상의 힘을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상태, 모든 가망성이 사라진 상태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오늘 10절 말씀에 오면서 이 본문을 마치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변화가 바로 이와 같은 변화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를 그냥 겨우 힘겹게 그냥 살리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그냥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기쁨을 주고, 아, 우리 살았다라고, 아, 예, I'm so happy. 이러고 끝나는 그러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은, 이 변화는요,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으로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랑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복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은 좌절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예전의 추억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구원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 이 주라식 월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 때문이라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몇 달 전 이 주라식 월드라는 그 영화 주인공인 크리스 프렛이 MTV 월드에서 이야기한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어라. 난 그렇게 믿는다. 사람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사람들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당신의 방식은 완벽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디자인한 분이 계신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당신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듯이 은혜는 한 분의 피를 통해 여러분에게 대신 지불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절대 당연시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실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철치를 방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성가대 찬양 순서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성가대 속도 없는데 갑자기 성가대 가운데 안 있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한 3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하더니 스테이지로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뭐 가운데 없고 뭐 질서도 없고 그냥 막 올라와서 막 이제 무자비가 막 올라와서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찬양을 이제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찬양 소리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실력이 좋다라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갖고요. 이제 이 역시 이제 큰 교회니까 이게 참 전공자들도 많고 이러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지휘자를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지휘자가 그 짐 심발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사모님, 이게 너무 실력이 좋은데 전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전공자는 0명. 전공자는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좋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훈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비결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인가요? 아니면 직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힘겹게 억지로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결단의 찬양을 할 때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함께 좀 주님 앞에 묵상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또이 구원의 선물을 또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찔러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도전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또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